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역사 속에 반응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대응과 신앙의 지도자들의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간 구유에 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우리 각자의 자세를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 부분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에 의해 지은 받은 세상, 택한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은 고사하고 그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려는 간교함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에서부터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와 십자가라는 이름을 비상처럼 싫어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도 사악한 인간의 간교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간교한 인간에 의해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심을 봅니다. 특히 왕좌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신의 정적의 출현으로 잘못 판단해서 자손 대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헤롯 가문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현몽하여 가로되 13절에 현몽하여 가로되 19절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22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약속을 따라 인생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여기서도 읽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역사는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순환적인 역사가 아니라 꾸준히 한 목표를 향하여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분명한 목표와 의도가 있으십니다. 이 세상과 우주와 시간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하신 이 역사는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가 그 이면을 볼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약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역사를 의도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침울해도 소망을 갖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이상을 잃어버린 인류 가운데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이유에서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창세기 50장 25절 말미에서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자신이 애굽에서 살면서 죽기까지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해서 가나안에 심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요셉은 이미 봤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회복될 이스라엘에 돌아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보존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면서도 미래를 살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내다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되는 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 땅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낮의 사람으로 이 어둠의 밤의 역사를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분기점입니다. 범죄 후 이 역사의 시작은 여자의 후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사탄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범죄한 아담의 죄의 습성을 잘라버리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전의 불분명한 계시들은 예수도의 희생을 예언해왔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기를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부음도 말세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성령의 오심은 마지막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은 진정한 종말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목표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역사는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완전한 예언의 성취,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는 빛과 어둠의 역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는 다시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13절의 말씀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한수 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수를 치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미리서 거기에 대한 방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있었고 유다는 그의 서신서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형벌하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그 어둠을 소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일, 즉 어둠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더 비교될 수 없는 피흘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역사는 더 비극적으로 어두움으로 더 급하게 함몰되어 갈 뿐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어둠의 세력은 빛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하고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약하여 죽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사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고 이제 마귀 사탄은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묶임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종말에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도말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죄악과 멸망과 형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의 생명을 근원부터 차단하려고 사악한 헤롯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고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피신케 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끊김없이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헤롯의 마술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하신 것도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너의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은 오히려 애굽의 고난 가운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서 애굽에 들어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은혜로 해방시키신 역사를 말씀하는 것으로 연이어 돌아 나오실 주님의 행로는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내실 모형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이 세상 속에 죄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한편의 작은 성취를 위해서도 역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으로 이 예언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오늘 14절 15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그러한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에도 사악한 인간은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역시 오늘 16절 18절에서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사악한 헤롯의 본색이 드러나고 맙니다. 사실은 박사들이 헤롯을 속인 것이 아니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난주에 2장 8절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그렇게 기록한 사실을 보면은 헤롯은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 했던 의도가 분명하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박사들은 사악한 헤롯의 일방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누님은 사악한 군주들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도 상관치 않는 어둠의 세력을 힘입는 대표적인 인물임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은 만약에 박사들이 바른 진리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면 이 같은 엄청난 희생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마태는 이 안타까운 사건조차도 선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이 땅의 탄생에도 많은 죄 없는 어린 생명의 피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사악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라헬에 관한 탄식의 예언은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외갓집인 라반의 집에서 이룬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야곱이 실제적으로 진정한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잉태하고 산딸이 가까운 가운데 이 여행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라헬은 둘째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짓습니다마는 낳고 슬픔의 아들이 뜻인 베논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여행에서 죽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바로 이 베들레헴 길 에브라스에 장사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식들을 잃는 안타까움에 이 라헬이 일어나 탄식한다는 상징적인 예언을 했고 다시 헤롯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자식들을 잃은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탄식으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빛을 주시고 계시지만 그 역사는 어떤 순간에는 가려진 것처럼 어두워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이 역사의 어둠과 밝음, 양면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의 백성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의와 빛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어둠을 비치는 등대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시기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3절에 탄식을 하셨는데요. 여기 눈이 나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미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이 힘겹겠는가 그런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편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역사 한편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한쪽은 행복해지는 상대적인 명암의 역사는 완성된 영광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빛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 번째로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선택한 내용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본문의 말씀은 세 번씩이나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4절 하반절에 기록이고요.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7절 18절에 역시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인용하고 있고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23절에 그렇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결같이 행복한 예언의 성취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렵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예언도 성취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예언, 가슴 설레는 예언의 성취도 중요하겠지만 안타까운 일들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비극적인 예언,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예언,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의 신앙적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듣게 되든지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오늘 13절 에서 15절 상반절인데요. 박사들이 떠난 후에 현몽하는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즉시로 이국 땅인 애굽으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피신하는 요셉의 자세가 역시 헌신적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19절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애굽에 가 있는 요셉에게 또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사자의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 순종하는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부부의 충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2절 그렇게 기록을 하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채워짐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빠짐없이 순종하는 요셉을 봅니다. 이 말씀들에서는 결코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됨을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한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 했는데 거기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예수님처럼 같은 심정으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같은 위의 요소가 있다고 머뭇거리는 그런 요셉이지만은 천사는 역시 요셉을 재촉하는 것을 봅니다. 머뭇거리게 될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말씀은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바로 따른다면 결코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어렵든 쉽든 반드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적인 사실들을 살필 때는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아, 참 훌륭한 요셉이구나. 훌륭한 마리아구나. 그러나 그것이 정작 우리에게 왔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너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역사가 그래왔던 것처럼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도 꼭 같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오늘 나도 순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각자의 역할로 성취될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고 그것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서 성취할 예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령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전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각자가 형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사용하시는 그런 은사로서의 측면에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힘겨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밤에든 낮에든 애굽에든 또는 이스라엘에든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한 준비의 역할을 하는 귀중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역시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할 때에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이러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